시편 9편입니다. 1절에서 20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더욱 예수님을 닮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 듣고 믿고 순종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9편을 볼 차례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시라 제목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라 이렇게 봤습니다. 영장으로 물랍벤에 맞춘 노래다. 이것이 뭐 곡조 이름인지 악기 이름인지 알지 못하는 것.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접한 단어는 다음번부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9편은 이 시편과 시편 9편과 시편 이 두 가지가 한 시편으로 봐야 된다. 이 두 시편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하나로 봐야 된다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좋은 이유들입니다. 먼저 이 9편과 10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순으로 그 순서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1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은 니은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지어진 시다. 이런 시가 여럿이 있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그런 제일 알려진 시편이 119편 보시면은 119편이 굉장히 긴데 그 한 섹션이 그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시가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나훔 그 선지자 글에도 이런 시들이 나옵니다. 그럼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9편에 처음 11개, 10편에 그 다음 11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22 알파벳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9편에도 빠져 있는 알파벳이 있는가 하면 10편에도 뭐 빠져 있고 해서 이게 그 119편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이 9편과 10편이 합쳐져야 그래서 하나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이 그 10편에는 제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3편, 4편 계속 보는데 제목이 있고 9편에도 제목이 있는데 10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없는 이유도 이게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 우리 신약이 쓰여진 그 당시에 그 성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번역됐는데 우리가 LXX 그랬고 70인의 번역이라 이렇게 알려진 성경인데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신약을 쓰신 뭐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 이 70인 번역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왜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신약은.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을 인용을 할 때 지금 이 성경이 LXX 성경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좀 중요한 성경이 되는데 그 성경에는 이 9편과 10편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질 않고 이게 다 9편입니다. 그런 걸또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한 시편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9편과 10편에 나오는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 20절에 셀라라고 나오죠, 끝에. 제일 끝에. 근데 여러분이 다른 시편들을 보면 셀라가 언제 나오냐? 시편 중간에 나오지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만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그러면 20절이 한 시편의 중간 아니냐? 이렇게 좀 그 이유가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한 시편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저는 여러분과 이 히브리어 성경에 나눠져 나옵니다. 9편으로, 10편으로. 그래서 뭐 이것이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편으로 있었다가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거나 쓰신 분이 두 개로 나눴으면 그러면 두 개로 나눈 걸로 저희가 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두 편으로 나눠서 저희한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두 편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느끼시겠지만 한 절 한 절 그렇게 읽을 때 뭐 그리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8편 같이 이 신약에서 그 8편의 그 이 큰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뭐 그런 구절도 신약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그렇게 풀어주는 구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죠. 이게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편 전체가 예수님의 시편인 것을 믿고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편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예수님의 시편이다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금방 알아차려지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시편인데 또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쓰고 있을 당시 또 이 시편 저자는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 신약에서는 너무 뚜렷하게 나오죠. 구약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구약에서는 뭐 부자로도 나오고 예수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모습만이 아니죠. 지금 시편을 보니까 맨날 고난받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이제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 천국의 복이 세상 복으로 표현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복받는 그 세상적인 복을 천국 복을 받는 것의 예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복받는 사람이 부자도 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안 주시면 헛갈립니다. 근데 헛갈릴 때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게 죄인의 그 근성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고난받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같은 거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의 이름이 고난의 종입니다. 그러나 또 메시아가 와서 뭐 다 쳐부시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메시아의 모습만 받아들입니까? 죄인들은 똑같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안 받아들입니다. 세상으로 와서 지금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군을 물리치고 세상적인 승리를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세상적 메시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조금 더 이제 헷갈림이 없게. 그 신약에 와서 기독교인 중에 잘 되는, 잘 사는, 성공하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에서. 제자들, 그죠? 어파솔들이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뭐 구약의 백성들보다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고난만 받고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공부했더니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저하게 100%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죽습니다. 그런 모습만 나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은 천국에서의 모습.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습 전부 고난입니다. 100%입니다. 제가 거짓말인가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거를 보소서. 즉 자기가 지금 사망의 문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문까지 갔는데 그런 심한 고난 속에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1절과 2절만 읽어갖고는 고난받는 모습이 요만큼도 안 보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게 지금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 같이 들리십니까? 그런 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왕으로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성경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그래도 이 20절이 나오는데 20절 한 번씩은 읽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독한 그런 시편은 50절인데 그 50절을 이렇게 한 절씩 다 보고 그런 시간이 될지 그때 가서 제가 그런 게 참 고민입니다. 그러나 뭐 제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자체를 들으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기사를 내가 전하겠다. 즉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 핍박, 어려움 뭐 그런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괴롭죠, 그냥.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고난 속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말씀을 통해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기사를 보며 소리쳐 전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상 아버지가, 뭐 이 세상에서 뭐 엄청난 거를 발명을 하고 뭐 죽었다든지 뭐 이루고 죽었으면, 그럼 여러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아버지가 뭐 이거 했니, 저거 했니,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우리 아버지가 이랬고, 뭐 우리 엄마가 어쨌고, 우리 자식까지 다 등장해서 뭐 이랬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지금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소리는 그만해야 되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걸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찬양의 중심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것이 기쁨이 없으니까 이게 찬양이 안 되고, 뭐, 기도만 하는데, 기도도 성경대로 기도가 아니라, 뭐, 세상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해달라. 이따위 소리만 하고 끝나는 게 찬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이루신 나의 그 구원의 현실을 지금 올바로 알게 되니까. 이걸 전하고 싶단 말입니다. 너무 대단해. 지금 그 소리를 질러 지금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즉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일이 있는데 그 기뻐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단 말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이 정도면 신약에서는 어때야 되느냐? 그걸 바울이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 시편은 불만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뭐 자꾸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만이 없어요. 고난도 뭐 다윗보다 더 받는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뭐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걸좀 제발 좀 봐주세요. 이런 소리도 없어요. 신학에 가면. 구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요만큼도 이런 불만이나 뭐 나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그런 현실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확실하게 더 많이 계시되는 중이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니 내 삶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그 찬양 내용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또 무엇을 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양, 모든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찬양,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기사,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예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기사가 어디로 다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하셨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고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로운 삶을 사신 그 내용 아닙니까? 왜? 구약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뭐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에 넣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도 결국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사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니까 맨날 저러고들 있지 나같이. 아 이게 대단한 거면 그냥 난리가 날 텐데 뭐 좀 재미난 영어만 와도 그냥 와갖고 떠드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이 재미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삶에 감탄도 없고 그냥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기독교인들 3절과 4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지금 원수들이 자신을 괴롭히지만 과거에 보면 원수들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그런 사건들이 수도 없어요. 그들이 물러갈 때 하나님 앞에 넘어져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셨다. 그리고 5절, 6절에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원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름이 도말되고 영원한 심판의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그리하여 아무도 기억조차도 안 하는, 영원토록 기억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을 지금 말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이 과거형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걸 prophetic perfect라 이렇게 하여 미래의 얘기를 하는데 그 미래가 너무너무 확실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너무 확실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이런 면이 있지만 구약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왜? 신약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구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7절, 8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로다. 지금 여기까지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왕이신 우리 하나님. 9절 10절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여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죠. 의로운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산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 외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인간 세상, 요즘 자기 남편, 자기 아내도 못 믿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11절, 12절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다.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약속하신 일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시편 이걸 쓰신 분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나와 함께 찬양하자. 나와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이 예배에도 찬양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하자. 왜? 우리 함께 즐거우니까.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자. 오늘 집에 가셔도 여러분 부인 붙잡고, 여러분 남편 붙잡고, 여러분 자식들 붙잡고,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 우리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주셨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신다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이것은 신약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왜? 뭐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패러볼을 잘못 이해하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해서 부자는 천국을 못 가는 것, 가난한 자는 천국 가는 것 이상하게 풀어버리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갑니까? 왜? 지금 제자들은 구약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는 부자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구약식으로 하면. 부자가 지금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데 그 복받은 자가 그렇게 천국 못 들어가면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로는 가능하다. 부자면 천국 갈 것이 더 기회가 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부자면 뭐하고 가난하면 뭐합니까? 속은 다 썩었는데. 가난하면 속에는 그 부자보다 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가난하면 천국도 잘 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지. 가난하면 좀 더 합니까?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 괴로움을 당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계신다. 즉 신학으로 와서 얘기하면 자기 백성, 즉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인간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들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 받는 그런 고난, 그런 핍박 이런 걸 갚아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참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13절 처음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과 저도 뭐 딴 소리가 많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소서. 15절, 16절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원수들은 다 망합니다. 생각나세요? 5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자업자득이라 한국말이 있는데 자업자득의 영향입니다. 자기네 꾀로 자기가 빠집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들을 했는데 예수님 죽임으로 자기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히카요온이라는 그런 단어가 거긴 셀라와 함께 나오는데 묵상이란 이런 뜻으로 푸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즉 엄숙한 분위기로 노래 아니면 연주를 해라 뭐 이런 말인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17절부터 끝까지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이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뭐 여러분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아까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19절, 20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즉 오셔서 심판하시라는 얘기인데 신약의 마지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과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구약이 예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엄청난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기 다윗이 썼다 그랬는데 먼저 다윗 그리고 다윗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의로운 자예요. 열방 그럼 모든 다른 나라는 다 원수예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니 그래서 열방은 다 원수고 하나님께서 그 다른 나라는 다 심판해야 되고 자기만 구해야 되는 이게 성경이 가르친다면 저희는 왜 따라갑니까 그러면 다윗은 죽어마땅한 죄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마땅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나아요 우리보다? 열방들보다 좀 낫습니까? 예표 수준에서 이해를 안 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이런 걸 듣고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무슬람의 멤버였으면 이런 걸 읽고 나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 안 나면 이상한 거죠. 다윗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열방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통하여 구원받는 참 하나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천국 같다 이런 말도 아니고. 예표 수준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표 수준의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니에요. 예표 구원이지. 참 구원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거지. 이 세상 한 곳에서 구원받아 이 세상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원칙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구원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표 수준에서 구원받은 모습이지. 예표 수준으로 이해를 안 하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어떻게 다르게 결론을 내리겠어요? 이 차별하는 거지. 근데 뭐 하나님께서 나쁜 하나님이셔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하면 그럼 제가 거기에 대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그래도 하나님 순종해야죠. 왜? 나쁜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저절로 이스라엘은 빼고 열방은 다 악한 자들, 다 하나님 원수다. 그 이스라엘, 지금 이 다윗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다 심판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빼놓고. 내용을 읽어보세요. 아니, 그런 내용이면 우리가 왜 아멘을 합니까? 그러나 예표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백성이건 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 거죠. 안 믿어서. 문제는 지금 기독교인들까지도 이스라엘은 뭐 특별한 민족들인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성경을 읽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른 백성들과 구분하여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쓰여졌던 백성들이죠. 예표 수준에서 쓰여지던 그 상태에서는, 그 쓰여지는 그 수준에서는 특별이었죠.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즉, 예,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어지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구약 읽으면서 완전 꽝이에요, 꽝.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구약을 읽으면서 수건, 이 수건이 가려져 있다. 지금도. 그러나 그 수건이 거쳐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한테 와야 된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는데 수건이 가려져 갖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셔야 수건이 벗겨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시편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의로우신 분. 오직 이분만이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을 봐주시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뭐 자기는 뭐 구원하고 뭐 남은 심판하라. 아니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빼놓고. 세상이 그분을 미워하고 핍박했잖아요. 세상이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숨기고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이려 했지만 자기들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완전히 도말됩니다. 영영히 멸망합니다. 기억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의로우신 이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멸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신, 완전히 저희 죄를 지시고 멸망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한번 세상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인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자들인데, 뭔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현실의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으로 살면 원수가 많이 생깁니다.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심합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하신 그 구원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고 이루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니 하나님, 니네가 말한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지금 다윗을 괴롭히던 자들과 말과 똑같습니다. 니네 하나님이 정말 왕이야? 모든 걸 정말 컨트롤해? 그런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너같이 한심한 놈이 어딨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왕중왕, 주의 주라매. 그런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러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심이? 이 세상을 완전히 주장하고 계신 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세상과 같이 섞여서, 아, 왜 이 모양이야? 이러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지막의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억울함, 모든 원수 다 갚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그렇게 핍박받고 환난받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란 말입니다. 이제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눈에 보이게 완전하게 다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렇게 눈에 보이게 끝내지도 안 했는데 불평은 왜 하세요, 아직? 아, 눈에 보이게 완전히 성취하셨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불평하세요. 그때 가서 불만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왜 와요? 지금 아직 끝을 내시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못 믿으시겠어요? 못 기다리시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또 말하십니다. 인내하라. 와, 힘들어 죽겠는데 더 인내하래. 네. 내 은혜를 받으시면 그 말이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인내하라는 거. 기뻐 죽겠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게, 와, 이 세상이 전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내가 뭐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 이제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 잠깐 다윗이 하는 저런 수준의 기도를 멈추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지금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원수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지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 찬양.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멋있고 그 하나님의 방법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아니 미워하는 수준에서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이해해달라고 언제 구걸합니까 우리가? 제발 알아달라고. 아, 요즘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화갑니다. 구걸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비웃고 핍박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도 더 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순간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예수님, 성령님, 저희가 기뻐하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외에 놀라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아니 그리하여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